2주 전에 사사기 2장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순종시험에 합격하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언약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재난을 사용하시고 질병을 사용하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여건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을 테스트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테스트하시는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순종하게 만드셔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시험, 순종의 시험이라는 면에서는 두 주 전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또 4절에도 보시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 시험이라는 주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 초두에 연결시키는 컨셉트는 시험입니다. 순종시험. 그러면 같은 말씀인데 왜 오늘 따로 설교하느냐 질문이 나오실 텐데 이제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 초두를 비교해 보시면 3장 초두에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이라는 단어가 3장 1절에도 전쟁이 나오고요. 2절에도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은 전쟁시험, 전쟁시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쟁 테스트를 하신다. 전쟁을 통해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시험이란 어떤 시험입니까? 또 우리 어떻게 하면 거기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사사기 2장 말씀과 3장 말씀을 연결시키는 말씀이 2장 2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남겨두셨다 하는 말씀이 23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방민족, 하나님께서 이방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 근처에 주변에 남겨두시고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왜 쫓아내지 아니하셨는가? 이방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다.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누구입니까? 3절에 보시면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블레셋은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가자지구라고 했어요. 가자지구. 옛날에는 가사라고 했습니다. 가자지구. 가자지구에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도시국가들이 있어서 한 도시에 한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아스돗, 또 아스글론, 에그론, 또 가사, 가드 이런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 도시마다 군주,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가 다섯 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가나안 족속, 그랬는데 이 모든 가나안 족속은 블레셋은 남서쪽이고 이 모든 가나안 족속은 남동쪽이고 그 남동쪽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시돈 족속이 나오는데 이 시돈 족속은 지금의 레바논인데 그 레바논 지금 옛날 세계 역사에서는 페니키아라 그랬죠. 페니키아. 페니키아인들. 그 레바논에 있는 페니키아인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고 또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이 히위 족속은 북동쪽 가나안 족속들 위에 이 북동쪽 지금의 시리아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 남서쪽에 블레셋을 남겨두시고 또 남 북서쪽에 시돈 족속을 남겨두시고 또 남동쪽에는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시고 또 북동쪽에는 히위 족속들을 남겨두시고 동서남북에 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나안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 쫓아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안 쫓아내시고 남겨두셨다. 이렇게 남겨두신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강해지고 강해지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약해지고 약해지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침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기느냐 지느냐 먹느냐 먹히느냐 그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여부를 테스트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 이 세상이라는 것은 우리 밖에 존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못 믿게 하는 사람들과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이 밖에 나가셔서 직장생활을 하시면 직장에서 예수 잘 믿기가 힘들다는 것을 금방 느끼실 거예요. 제 조카도 직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상사들이 다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참 힘들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장생활에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요. 돼지머리 앞에 놓고 다 거기 잘하는데 거기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힘들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에요, 세상. 우리 주변에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 세상 사람들도 있고 세상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육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는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그저 편하게 그들과 같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은 저 멀리 두게 하는 그런 죄의 근성, 그게 육체예요, 육체. 그리고 세상과 육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 죄의 근성은 사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바로 체험할 수 있죠. 그러나 악령들은 눈에 안 보여요. 영적인 세력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악령들이 우리의 육체를 자극해서 세상에 동화되어서 죄짓게 만들어요. 우리의 육체라는 휘발유를 세상이라는 휘발유통에 막 부어가지고 불을 질러버려요. 정욕에 불을 지르고 자랑에 불을 질러요. 이것이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존재하는 그런 세력들, 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우리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게 하시고 이 생명이 바깥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도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붙어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육체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악령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악령의 충동과 성령의 감동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한편으로는 악령이 충동질을 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님을 잘 믿게 하고 자, 이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거예요. 용서할 건가 복수할 건가. 자, 여러분 이런 문제 없습니까? 지난번에 최순영 신동화그룹 회장님 여기 오셔서 간증하셨죠? 자신의 20조 정도의 재산을 열 하루 만에 강탈해 간 그 세력, 그 세력을 용서할 것인가, 복수할 것인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그러셨어요. 2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고 하시고, 최장로님 용서 못하겠다고 하시고, 이래서 그 사이에서 2년 동안 갈등하셨다. 사실 단순한 문제 아닙니다. 용서할 것이냐, 복수할 것이냐, 혈기를 부릴 것이냐, 인내할 것이냐. 미워할 것이냐, 사랑할 것이냐, 잔인할 것이냐, 온유할 것이냐. 1차, 2차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전쟁, 전쟁. 영적인 전쟁. 이 영적인 전쟁, 우리는 매 순간, 거의 매 순간 영적인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악령의 충동을 따라갈 거냐,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거냐. 이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악령의 충동을 따라가면 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악령의 충동을 따라가면 영적으로 죽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면 영적으로 살아요. 죽느냐 사느냐, 지느냐 이기느냐,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이 우리의 가정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악령의 충동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전쟁으로 시험하실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기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민족이라고 했어요. 전쟁을 교육하시겠다는 거예요. 교육.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노리는 적들이 있는데 위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지금은 우호적인 나라 같지만 언제 적들에 대해서 공격할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젊은이들이 전쟁을 전혀 모른다면, 전쟁할 줄을 모른다면, 전쟁을 모른다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쟁을 교육해야죠. 대비해야죠. 준비하고 막아낼 수 있도록 해야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세력들에게 먹히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힘 있는 강력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전쟁을 교육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전쟁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쟁을 가르쳐서 알게 하려 하셨어요. 이 전쟁을 가르쳐서 알게 하려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에서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래요. 백전백승. 전쟁을 알게 한다는 게 뭐냐? 적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적을. 전쟁을 알게 한다는 게 뭐냐? 나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적의 세력이 어느 정도냐? 나의, 우리의 세력은 어느 정도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냐 없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 자, 그거를 알게 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에 있는 적들을 적들로 알리시기를 원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세력, 사방에 있는 세력이 언제든지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대비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남서쪽에도 적이 있고 동서쪽에도 적이 있고 북서쪽에도 적이 있고 남동쪽에도 적이 있고 북동쪽에도 적이 있고 사방에 적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 적들을 적들로 알지 못하다가는 당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적을 알려줘야 된다. 그리고 자신들을 알아야 된다. 자신들. 자신들로 안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독특한 백성이에요. 독특한 백성.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신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만민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선민이에요. 선민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망해요. 여러분 12월 달에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은 특수한 땅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예전에는 황무지가 돼버려요. 황무지. 아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뭐 이런 땅이냐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무슨 놈의 땅이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전부 그 질문 다 합니다. 이집트의 땅은 물이 풍부하고 곡물이 잘 자라는 땅이고 이 이스라엘만 딱 들어오면 황무지거든요. 황무지. 껍질을 벗겨놓은 맨땅이에요. 맨땅. 세상에 이런 땅은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느냐 질문을 금방 하시는데요. 하늘에서 비 안 내리면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비만 내리면 적과 꿀이 흘러버려요. 적과 꿀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순종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잘 되는 거고 순종 안 하면 하늘에서 비가 그쳐져가지고 그냥 황무지가 되어버려요. 지금은 인공적으로 갈릴리 호수에 물을 끌어다가 관계시설을 해놨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물이 부족한 문제가 거의 없지만은 예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연결된 백성이 하나님과 단절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잘 사는 거예요. 선민이다, 선민.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라는 거.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알리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선민으로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백전백승한다. 백전백승. 그런 전쟁을 교육하시면서 알리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민감하게 알고 거기에 대비해서 승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에베소 5장과 6장을 보시면 성령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악령에 대비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그 사이에 부부가 나오고 부자가 나오고 노사가 나와요. 부부와 부자는 가정생활을 하죠. 노사는 사회생활을 하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거냐 악령의 충동을 받을 거냐 하는 영적인 전쟁터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가정생활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나가서 직장생활하고 돈 벌어서 애들 먹이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이 영적인 전쟁터요. 가정이 영적인 전쟁터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리시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전쟁터의 적이 누구냐?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싸우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아무리 미워하고 사람이 나를 아무리 괴롭히고 사람이 나를 아무리 못 살게 굴어도 사람을 적으로 삼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품는 거예요. 사람을 포용하는 거예요. 박해하고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사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가족들을 적으로 삼으시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집니다. 여러분 교회 못 가게 만드시는 남편을 적으로 삼으시면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집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못하도록 또 제사 지내도록 만드는 가족과 친척을 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악한 영들이 악한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심 마음속에 막 불을 질러서 죄짓게 만드는 악령들이요, 악령들. 우리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나는 누구냐 그러면 적은 그렇고 나는 누구냐? 나는 주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존재.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설교를 땜질하듯이 그저 시간 됐으니까 설교한다. 그리고 토요일날 준비해가지고 후다닥 남의 거 뺏겨와서 한다. 그러면요 저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이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어요. 제가 주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로서 주님과 연결되어서 의식하는 모든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설교 준비하다가 주께서 깨닫게 하시면 막 무릎을 치고, 여호와의 회의에 동참하게 하시면 야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진리가 있는가, 그렇게 확인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진리를 들고 나와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오 주여 이 자리에 성령으로 오셔서 제가 전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저는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이건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주님께 붙어 있느냐 떨어져 있느냐 아주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냐? 주님 안에 있는 존재다. 주님 안에 있을 때는 강해지고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령들을 제재하고 쫓아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만, 주님과 관계없이 살면 욕이 들어오면 꼼짝 못해버리고 위협이 들어도 손들어버리고 악령들이 충동을 하고 선동을 하면 그냥 넘어가버리고 맥 없는 신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 우리가 영적인 전쟁할 때는 주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 안에서 강해져야 합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이죠.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죠. 나의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죠. 나의 자원이 아니라 주님의 자원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자원을 계속 제공해 주셔서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영적으로 강해지셔야 돼요. 강해지셔야 돼요. 주 안에 있는 존재예요. 영적으로 강해진, 주 안에서 강해진 상태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죠.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 군장,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진리 안에서 진실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악령하고 싸울 때는요, 진실하지 않고 거짓말하면 100% 지는 거예요. 벌써 거짓말하면 지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진실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요, 주님의 의의를 힘입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의롭게 살면 악령들이 여러분 앞에서 벌벌 떨어요. 그러나 죄 짓고 사시면 악령들이 여러분을 놀이개감으로 생각합니다. 전쟁을 하지만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습니다. 복음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 악령이 공격을 해대죠. 너 하나님이 널 버렸어.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말이야 망한다 망해. 자,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공주야. 나는 하나님의 왕자야. 세상에 어떤 것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사망이나 생명, 심지어 사망까지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을 나는 믿는다 하고 악령을 딱 물리쳐버린 거예요. 악령의 공격을 딱 물리쳐버린 거예요. 믿음이요, 믿음. 믿음의 방패.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현재, 과거, 미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목욕을 했다 나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죄 짓는 것은 발 씻는 정도다, 발 씻는 정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다.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나는 그것이 나에게 확실하게 영원히 보장되어 있는 것을 믿는다 하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직접 한번 귀신 들린 사람하고 붙어보세요. 여러분 얘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야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 대로 인용을 해야 그걸 가지고 악령들을 향해서 칼을 찌르는 거잖아요. 심장부를, 제가 지금 악령들을 향해서, 악령의 심장부들, 이 대구에 있는 악령들의 심장부들을 향해서 칼로 찌르고 있잖아요.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찌르고 있는 거예요. 찌르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이용하는 악령들을 향해서 찌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죄의 이 요새들이 파괴가 돼버리죠. 파괴가 돼버리죠. 그리고 항상 깨어서,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악령을 이기는 무기잖아요. 이런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을 체험으로 아시는 거예요. 전쟁을 알게 하려 하사, 전쟁을 알게 하려 하사, 영적인 전쟁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 무지한 사람들은 가정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영적인 전쟁에 무지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영적인 전쟁에 무지한 사람들은 주의를 하면서도 주의를 망쳐버려요. 영적인 전쟁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영적인 전쟁을 알게 하려 하사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뭐 거대한 것처럼 거창한 것처럼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제가 오산에 강의하러 올라갔는데 오산까지 혼자 갔다 오려면 가끔씩 이렇게 졸릴 때고 있잖아요. 졸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10km로 달리다 졸아버리면요, 여기 강단에서 설교를 못하잖아요. 졸다가 펑 하고 떠보면 저 천국에 가 있잖아요. 천국에. 자, 제 사명은 아직도 여기 있으니까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게 지금 현재 제 사명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주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같이 교대를 운전하는 거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제가 대화를 했어요. 대구에서. 여보, 요즘 말이야 이 건 목사 인기가 괜찮은 것 같아. 목사님들 사이에 강의하면 말이야 반응이 좋더라고. 이게 말을 하면서도 씁쓸한 거예요. 씁쓸한데 제가 입 밖에서 이걸 자꾸 내놓더라고요. 문제를 일으키겠다 싶은데 그 말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차 앞을 딱 보니까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사인이 들어와요. 사인이 조금만 더 가면 신천대로로 가야 되고 신천대로로 가면 가스 못 넣고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름 없이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그래서 우회전 해가지고 이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저 주유소 봤는데 그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회전해서 가려고 하는데 가는데 아내가 저한테 코치를 하는 거야. 여보, 우회전. 저기서 좌회전. 저기서 저리로.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코치를 받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이 자꾸 운전을 해주다 보니까 제가 조금 길눈이 어둡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리로, 저리로, 저리로, 우회전, 좌회전. 중회전은 없고. 그래서 따라갔죠. 5분이면 가는 거리를 아내의 코치를 받아서 20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사탄이 악령이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화를 내도록. 이제는 코치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왜 그렇게 자꾸 코치를 하냐고요. 가보세요. 순간적으로 제가 방심했거든요. 순간적으로. 그 입에서 이게 자랑이 나올 때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거 할 때 아내하고 나는 일심동체니까 막 내가 내한테 하는 건데 괜찮지 뭐. 그리고 하지만 그 정당화시키는 거지 잘못된 거거든요. 그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이 자랑이 튀어나올 때 이때 빨리 느껴야 되는데 빨리 느끼고 그냥 중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혈기가 올라올래 갈 때 빨리 느끼고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아, 그 두 개에 빠졌잖아요. 사탄의 충동, 악령의 충동에 빠졌잖아요. 20분을 뱅뱅 돌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20분을 돌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눈 감고 기도할 수는 없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를 빠져나가는데 신천으로 가면 뭐 어디서 어디까지 몇 분 걸리고 그래서 쭉 달고벌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대구 빠져나가는데 45분, 50분 걸려가지고 야 이러다가는 오산에 늦겠다. 오산에 올라가서 강의를 하는데 첫째 시간에 회개는 했지만 첫째 시간에 하나님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첫째 시간에 하나님의 불쾌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음이 참 괴로웠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성령을 통해서 불과 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아주 민감하게 느낍니다. 민감하게. 영적인 전쟁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대화하는 동안에도 악령이 틈탈 수 있는 거거든요. 주유소로 가는 동안에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식사하시면서도 전쟁 안 하세요? 식사할 때는 그냥 내버려 걔도 가만히 둔다 그러는데 건드려 가지고 막 화가 나게 만들고 막 던지게 만들고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 영적인 전쟁. 성령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감사의 시계가 돌게 하세요. 악령은 우리 속에서 자랑의 시계가 돌게 하세요. 자랑의 시계. 성령은 우리 속에서 온유의 시계가 돌게 하세요. 악령은 우리 속에서 분노의 시계, 혈기의 시계가 돌게 하세요. 이것이 순간적으로 튀어나오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성령을 따를 것이냐, 악령을 따를 것이냐. 순간순간 선택해야 된다고. 오 주여, 영적인 전쟁을 민감하게 알게 하셔서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기는 거거든. 가정이 천국이 되고 사회가 천국이 되고 가는 곳마다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이 전쟁 시험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낙제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낙제했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했다. 뭐 별거 아닌 내용 같은데 이게 무슨 실패냐 싶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옆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막 섞여서 살아버렸습니다. 적들인데 적들인 줄 구분도 못하고 파악도 못하고 동지인 줄 알고 같이 섞여버렸어요. 이것이 동화입니다. 동화. 지리적으로 동화되어버렸어요. 이방 민족에게 동화되어버렸어요. Territorial accommodation. 동화되어버렸어요. 동화.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과 어울려 살아요. 그러나 그들의 죄악된 습관과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과 그들의 생활에는 동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동화. 같이 식사할 수 있죠. 같이 놀 수 있죠. 같이 직장생활 할 수 있죠.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죄 짓는 데는 같이 들어가서 동화되면 안 되거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답게 살아야 되거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창세전에 선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메말라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세상에서 불러내신 죄악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제자요. 그리고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의 제자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소명을 불러냄을 받았어요.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게 죄짓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동화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낙제했습니다. 6절 보세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인종적인 통합이 되어버렸어요.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을 어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종적으로 통합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상대방의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청년들은 아이고 뭐 결혼할 만한 대상이 교회 안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없으면 물고 오면 되잖아요. 신랑감 한 사람 전도하십시오. 신부감 한 사람 전도하십시오. 평생 한 명도 전도 못한다면 결혼 앞에 놓고 전도하십시오. 제가 세례 베풀고 결혼 주례도 해드릴 테니까 전도하세요. 전도. 신자와 신자로 만들어놓고 결혼하셔야 돼요. 전도. 신자로 만들어 놓고 결혼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불신자와 결혼하셔서 사시는 분들은 그 가정생활이 노예라는 것을 체험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혼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사시면서 사랑과 기도와 전도로 남편을 녹이셔야 합니다. 사람 중에 사랑의 용광로에서 녹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억울해도 답답해도 미칠 지경이 되어도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으로 품으면서 사랑의 용광로 속에서 녹이면 여러분이 입으로 말하는 말씀이 먹히는 거예요. 예수 믿자고 하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인종적인 통합, 불신 결혼을 통한 통합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보낸 옥중서신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권고해 주신다고 했는데 맡기지 않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불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아내에게 설교하듯이 편지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은 근심을 이루고 근심이 맺혀 병이 되는 것이요, 영적인 생각은 자족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자족한 줄로 아는 것은 일대 거부가 되는 것이 옳시다. 편지 끝을 보니까 완전히 설교투입니다. 설교투. 걱정은 병 중에 큰 병이요, 죄 중에 큰 죄가 되는 것이요, 자족은 부자보다 낫고 만족한 생활자 외다. 당신은 나를 위하여는 조금 더 염려치 말아 주소서. 한 덩어리 주먹밥, 한 잔의 소금 국물의 그 맛이야말로 신선한 요리요 천산의 떡 맛이외다. 들의 백합화를 곱게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나의 식량을 본래 적게 하셨사오니 이 밥으로도 내게는 만족이요, 나의 키를 작게 하심으로 옷과 이불은 나의 발등을 덮으니 이만하면 만족이 아닐까요?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죠. 세상 욕심을 내려놓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 근심에 벗어나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한 덩어리 주먹밥과 한 잔의 소금 국물을 놓고 진수성찬보다 더 맛있게 먹는 모습이 부자 중에 부자가 아닐까요? 걱정은 병 중에 큰 병, 죄 중에 큰 죄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메아리 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자와 결혼하고 세상과 통화되지 말고 세상에 통합되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낙제한 세 번째 모습 보세요. 6절 끝에 보세요.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을 어겼어요.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영적인 동화, 영적인 통합,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영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리적인 동화, 인종적인 통합, 영적인 통합. 유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는 국가의 의례일 뿐 종교가 아니다 하는 이 변명을 앞에 놓고 그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고 딱 잘라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다른 신 앞에 무릎을 꿇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신사 앞에 무릎을 꿇느니 신사 참배하느니 차라리 저는 죽겠습니다. 일사각오로 영적인 통합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분명한 선을 그었어요. 우리는 주 목사님처럼 어떤 경우에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이번 추석에 제사 지내지 말고 두들겨 맞으십시오. 차라리 제사 지내지 말고 눈총 받으십시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음식 준비할 때는 다 동참하시고 선물 많이 싸가지고 가시고 그들에게 잘해드리지만 제사에는 동참하지 마세요. 점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집안이나 몸에 지닌 모든 부적을 제거해야 합니다. 악령의 영향을 받는, 충동을 받는 모든 흔적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이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명예를 더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전쟁 시험에서 합격하는 방법이고 합격한 모습이에요. 세상에 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신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선명하게 서서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분명하게 입장을 정하고 하나님 편에 속해서 사셔야 합니다. 악령은 끊임없이 세상과 동화할 것을 요구하고 불신 결혼도 괜찮다 그러고 제사 지내는 그게 뭐냐 괜찮다 그렇게 충동질하지만 악령의 충동은 거절하고 성령께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자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자와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지 이런 성령의 감동 악령의 충동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성령의 감동 그대로 따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시험 전쟁에서 승리하시되 전쟁 시험을 통과해서 합격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서 약동하고 이 생명이 바깥으로 흘러가는 이런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쟁 시험에 합격하자 주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추석 연휴에도 기억하게 하시고 고통스러워도 따돌려도 체면이 말이 아니어도 그래도 제사 지내지 말게 하시고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음식은 준비하고 선물은 준비하면서도 제사에는 동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선민다운 예수의 제사다운 삶을 선명하게 드러내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불신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다 주께로 돌아와서 우리와 함께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